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협정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합동 폭격 작전과 지휘 통제 본부 등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는 또 정보와 표적, 공습 작전에 정통한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극단주의 단체들을 격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면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로 세상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간 핵합의가 오늘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만과 파기 그리고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과의 핵합의로 영내 갈등에서 핵 대결과 핵폭발의 잠재성을 고려하지 않게 됐고 일부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미 군수업체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정보를 빼내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에게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인 수빈 씨는 지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중국 내 두 명의 해커들과 함께 미국의 군사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존 칼린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 국방의 필수적인 최첨단 군 항공기 설계에 중국군 해커들이 불법 접근에 훔칠 수 있도록 수빈 씨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F-22와 F-35 같은 미군 최신의 전투기는 물론 보잉사의 C-17 군 수송기 프로그램 등도 해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내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뉴욕에서 내일 오전 11시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US 뉴스앤월드리포트와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들은 펜스 주지사와 깅그리치 전 의장 사이에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신뢰 구축,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정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전국의 많은 경찰 부서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정부는 21세기 치안 전담반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구축과 인종차별 해소 방안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주와 같은 총격 사건은 하룻밤새 근절될 수 없다며 이는 단지 몇십 년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뿌리 깊게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괴한이 케냐의 한 경찰서를 장악해 탈취한 경찰관 총기로 4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죄수들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카펜구리아의 경찰서 건물을 포위한 채 대치 상황을 끝내고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세 보네이트 케냐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을 살해한 공격범은 소말리아 내 알카에다 인계단체인 알샤바브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알샤바브는 케냐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돼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나서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수년간 케냐에 테러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대동강물을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인도 우체국이 갠지스 강물을 병에 담아 판매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갠지스 강은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이 강물에 목욕재계를 하면 모든 죄를 면할 수 있고 죽은 뒤에 이 강물에 뼛가루를 흘려보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신성한 곳인데요. 때문에 갠지스 강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 성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갠지스 강물 한 병의 가격은 미화 약 20에서 30센트 정도인데요.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교를 상업화하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물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요. 봉이 김선달은 강물을 팔아 번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해지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밤에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30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에서 29도, 신의주 22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도에서 27도, 함흥 20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토니 올랜도의 노래입니다. Tie your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함께 감상해 보시죠.
Now the whole damn bus is cheering, and I can't believe I see a 100 yellow ribbons round the old tree. I'm coming h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지 오늘로 1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올해 초부터 경제 제재가 풀려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는데요. 그동안 이란과 그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100여 년 전에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자행한 학살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기로 했고요. 같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현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현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7명의 군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핵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1년이 됐군요.
네. 핵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지난해 7월 14일 핵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려 12년을 끌어온 협상이었는데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3중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극심해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리를 택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 당시 이란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합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핵심 내용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또 보유한 우라늄도 희석해서 앞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입니다. 또한 이란은 향후 최소 1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도 일절하지 않고 어떤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광범위한 사찰도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시설은 물론 주요 군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 차를 허용한 점은 이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또 실제로 핵 개발을 중단했는지 꾸준히 점검을 받는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란이 이 핵, 협상 타결로 얻은 게 뭐였을까요?
이란과 당시 주요 6개 나라 간의 핵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이란에 가해진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이 각각 가하고 있는 제재 조치들을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이 제재 해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타결된 합의문에서는 유엔 제재를 먼저 풀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는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IAEA 사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 제재가 다시 발효됩니다.
네,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가 이란으로서는 핵심 쟁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란이 상당한 그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왔었죠.
네, 약 8천만 명의 중동 2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은 중동 지역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4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 국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규모에 비해서 이란 국민의 삶은 척박했는데요. 지난 1979년 11월 수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이후 이란은 핵 개발을 진행했고요.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란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란이 제재 이후에 막대한 원유를 외국에 내답할 수 없게 되자 한때 하루 평균 300만에서 400만 배럴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은 그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또한 이란 최대 산업인 원유 생산과 유통 관련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공식 실업률은 11%를 기록했지만 실제 이란의 실업률은 20%, 특히 청년 젊은층의 실업률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또한 달러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서 현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핵협상 타결 직전 3년 동안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해 동안 이란에서 물가가 17%나 오르는 등 이란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기간 이란 경제난 가중의 원인이었던 이 서방의 경제 제재가 올해 초에 풀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란은 올해 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한 이후에 올 상반기까지 유럽 정유사 7곳과 장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주요 이익 창출 수단인 원유 생산 수출 관련 산업을 되살려서 경제를 재부흥시키겠다는 이란 정부의 발빠른 행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럽과의 경제 교류 확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랍권 유력 온라인 뉴스 매체인 알바와바는 최근 보도에서 유럽 회사들이 이란과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 줄을 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경쟁으로 이른바 이란 특수가 펼쳐진 가운데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 항공기, 독일의 지멘스 공장 설비를 비롯한 유럽 회사들과 그 생산품들이 이란 내의 산업 각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과의 경제 교류 확대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핵협상 타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인데 이란이 이렇게 유럽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동적이라는 점을 이란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변해서 제재가 혹시 부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방 사회의 다른 한 축인 유럽과 견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안전판을 확보하자는 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이란 지도부 일각의 미국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최고 정책 결정권 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을 믿는 것은 큰 실수라면서 미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에 흡수돼야 한다면서 이란 경제를 삼켜버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이란과 미국과의 교류는 현재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가 풀린 이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란산 카펫 수출이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란 지도부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제재 이후에 이란이 건강한 국제 무역 질서에 합류하기를 희망한 미국의 입장을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미국의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유럽과는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네.
이외 다른 국가들과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산업 교류 확대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란은 최근 걸프 지역 남부 키슘 섬의 석유 항만 건설 계획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은 지난 1월 제재가 풀린 직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외국의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서 이란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올해 이란산 석유 원유 수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핵협상 타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미국이 이란 외에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포기시킨 사례가 또 있죠.
네, 많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리비아와 10차례에 걸친 비밀 협상을 벌여서 리비아의 핵 폐기 조치 이후 미국이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미국 정부는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고요. 2006년에는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도 소련 시절 배치됐던 전략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했었는데요. 이에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약속한다는 3자 협정 체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핵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 의혹이 일던 미얀마에 대해서 미국은 핵사찰을 받도록 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과 미얀마는 지난 2012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일로 가볼 텐데요. 독일이 과거 식민지에서 자행했던 이 악행에 대해서 사죄할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독일이 10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에 대해서 나미비아 정부에 공식 사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독일이 1904년에서 1908년까지 식민지로 통치하던 나미비아에서 주민 7만 5천 명 이상을 집단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나미비아 정부와 함께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요아킴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공식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자, 10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인데 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독일 식민치하의 나미비아 원주민이었던 헤레로족은 독일인들이 땅과 가축, 농작물 등을 빼앗아가자 봉기를 일으켜서 독일인 123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당시 독일에서 파견된 총독은 헤레로족 몰살을 지시했습니다. 헤레로족과 함께 봉기에 나섰던 남아족은 수용소에 갇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4년 동안에만 헤레로족과 남아족 주민 도합 11만여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래 8만 명 정도였던 헤레로족 인구는 1908년에 1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독일은 수용소에서 숨져간 이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가져가서 연구용으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독일이 이렇게 과거에 피해를 줬던 나라들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 가해국인 독일은 피해국인 폴란드와 함께 최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은 당장 올가을부터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공동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표기만 각각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나뉜 유럽 우리의 역사 제1권이 새학기에 두 나라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건데요. 독일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럽 우리의 역사를 4권까지 내는 등 공동교과서 종류와 발급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2년 이미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독일과 폴란드 두 나라는 최근 정치적인 부분은 물론 문화와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상호 화해가 진전되면서 결국 공동교과서 발간을 실현시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쓰겠다는 거군요.
네, 독일 외교부 측은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입장이나 일부 특정 시각에서 기록한 역사가 아닌 인류 공통의 관점에서 쓴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이라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자는 진심이 반영된 공동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내전 중인 남수단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현지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미국 외교공관을 지키는 임무 수행을 위한 병력 47명이 현지에 파견됐다고 백악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이웃나라 지부티에 머물고 있는 병력 130명이 합류해서 현지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외에도 이 남수단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이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예, 일본 정부는 지난 월요일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두 대를 역시 지부티로 보내서 남수단 내에 있는 일본인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이탈리아도 어제 공군기를 남수단 현지로 보내서 자국민 30명을 수도 주바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왔습니다. 독일 외무부 또한 독일인을 비롯해서 모든 유럽 국가 시민들을 남수단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시키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각국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남수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남수단은 수단을 상대로 오랫동안 게릴라식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자치기간을 얻어낸 뒤에 국민투표로 독립을 확정해서 지난 2011년 7월 독립국이 된 아프리카의 신생국가입니다. 하지만 독립국가가 된 지 2년 만인 2013년 12월에 내전에 돌입했는데요. 각각 출신 부족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의 지지세력이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양측은 간헐적으로 휴전협정을 맺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웃나라로 피신한 난민 숫자가 4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후보들이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관계자들을 초청해 경찰과 주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서 오늘 TV 주민 초청 토론회에서 화합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미국 내 인종관계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정강을 확정하고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곧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죠.
네, 트럼프 후보가 금요일까지 부통령 인선 작업을 끝내고 최종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공화당의 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미국 언론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현재 두세 명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펜스 주지사는 화요일 12일에 본인이 맡고 있는 주인 이 인디애나 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쳤는데요. 지원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펜스 주지사는 특히 트럼프 후보를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모든 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후보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특히 공화당은 이 레이건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앞서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대선 후보들 역시 서로 자신이 이 레이건 전 대통령을 계승할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펜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바로 이 레이건 전 대통령을 계승할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펜스 주지사는 인디애나 주지사가 되기 전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는 등 탄탄한 정치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펜스 주지사에 이어서 유명한 저명한 정치인이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부통령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미국의 이 권력사열 3위인 하원의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4년 전에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는데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이런 그 깅그리치 의원의 연륜이나 또 정치 경험이 이 트럼프 후보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이 바로 이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예,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선출직이라든가 이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주류 정치인의 행보에 이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이 참신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바로 이 그런 점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약점을, 이런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이 있는 긴그리치 전 의원이 이 적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긴그리치 전 의원은 현재 트럼프 후보의 비공식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두세 명 정도로 압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두 명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입니다. 이 크리스티 주지사, 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트럼프 후보와 앞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지난 2월에 경선을 포기한 뒤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후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에 등장해서 이 지원 유세를 펼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자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와 또 개인적으로 친분도 두텁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력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 3명을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이때까지 트럼프 후보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부통령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 후보로 이 트럼프 후보의 경쟁자였다가 이후 지원자로 돌아선 벤 카슨 박사 같은 경우에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가 예상 밖의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통령 후보 인선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거란 얘긴데요.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지난 수주간 또 가족들을 동반해서 이 앞서 언급한 유력 후보 세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부통령 후보감들과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최종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통령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 진영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와 막상막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합주라고 하면은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갈리는 그런 주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 퀴니펙 대학교가 수요일 경합주인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이렇게 세 개 주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 주에서 42%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클린턴 후보 후보의 지지율 39%를 이 오차범위 이내인 3%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47% 대 39%로 크게 앞섰는데 이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네, 저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는데 다른 두 주는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43% 대 41%로 트럼프 후보가 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하이오주의 같은 경우는 이 두 후보가 41%로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를 앞지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퀴니펙 대학교 측은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최근 이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이 FBI, 미 연방수사국의 수사 결과를 수용해서 클린턴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의 관용 이메일이 아닌 이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데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직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주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이에 분노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관 5명을 총격 살해하면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 이런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회담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경찰 등 법 집행 관계자들과 흑인 사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화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회담에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등 이 정부 관리들, 또 최근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루이지애나주의 존 에드워즈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지도자들, 또 여러 주요 도시의 경찰국장과 흑인 민권운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어제 회담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4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we will see more tension and police between police and communities.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은 다음 달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덮어버리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어제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워낙 갈등의 뿌리가 깊고 인종과 문화, 빈곤 등 여러 문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는 흑인 민권 운동가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Black Lives Matter, 이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이죠. 이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더리 맥켈슨 씨는 참석자들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맥켈슨 씨의 말입니다.
I will also say that this is probably the most candid conversation that I've heard police chiefs
네, 지금까지 들은 가운데 가장 솔직한 대화였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들과 단체 회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털어놓았다고 맥켈슨 씨는 밝혔습니다. 인종 화합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주민초청 TV 토론회에 참석해서 인종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는데 어떻게 시위는 좀 수그러들었습니까?
미국 곳곳에서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시위자들이 미니애폴리스 인근의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면서 4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도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에서도 어젯밤 추모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인종관계가 대체로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59%에 달했는데요.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요. 또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와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교통 위반 혐의로 체포된 30대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백인 경관들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 사회가 붕괴했는데요. 해당 경관들이 재판에서 이 무죄로 풀려나자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수십 명이 숨졌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사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 인종 갈등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8일부터 지난 화요일 12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 8일이라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관 5명이 흑인 남성의 총에 맞아서 숨진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미국 내 인종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런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1년 전에 비해서 38% 이상이나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댈러스 경관 5명의 추도식에서 미국이 그렇게 분열돼 있지 않다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나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인종 문제에서 흑백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경찰이 백인보다 흑인들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흑인 응답자의 3분의 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백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절반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의 무력 사용과 용의자의 인종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백인 응답자들은 56%였지만 흑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불과 18%만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인종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왔나요?
네, 백인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이 지역 경찰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반면에 흑인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흑인 응답자 5명 가운데 2명은 경찰 때문에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백인이나 중남미계는 경찰 덕분에 안전하게 느낀다고 대부분 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즉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다시금 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3년째를 맞은 흑인 인권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꿈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킹 목사의 연설이 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인종과 민족, 종교, 남녀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제정했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민권법이 제정되고 50년이 훌쩍 넘으면서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의 인권이나 사회적 대우가 크게 향상됐고요. 흑인 출신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배출됐지만 여전히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도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이런 우려와 항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시작과 전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처음 생겨난 건 지난 2012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트레이본 마틴 사망 사건 때부터입니다. 식료품점에서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가는 10대 흑인 청년 트레이본 마틴이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이었던 조지 짐머맨에게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됐던 짐머맨이 이듬해인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흑인 사회가 크게 분노했고요. 이때부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때부터 경찰이 흑인을 상대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질 때 그 과정을 휴대용 손전화로 촬영한 뒤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퍼뜨리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을 주제어로 함께 기록하는 일도 일반화됐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미국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을 통해서 이 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기 시작했는데요. 백인 경관이 무장하지 않은 10대 소년에게 최소한 6발의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불기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불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성과.
2013년 7월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꼭 3년을 맞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초창기 마틴 루터킹 목사의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저항 활동이 폭력 행위로 변질돼서 운동 정신 전체가 매도되고 불신받는 상황을 경계한 건데요.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3년간 미국 약 20개 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착용해서 수행 과정이 녹화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 즉시 상위 기관이나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행정 변화를 가져온 점은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그림자.
반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한 비판론도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도중에 흑인 남성 마이카 존슨이 경찰관 5명을 저격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운동이 증오를 부추겼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that's it, that Black Lives Matter was just exactly who they are then as who they are today. They're a terrorist group. They're quickly becoming a terrorist group committing hate crimes.
방금 들으신 러시 림보 같은 보수 논객은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를 두고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 그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말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경찰을 죽이도록 부추겼다고 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을 가져와서 이른바 블루 라이브스 매터, 경찰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든지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All Lives Matter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 같은 폭력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근본 취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It's a common advice t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But does that mean it'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Well, let's hear what Kevin had to say about that.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제가 케빈에게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케빈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건데요. 다행히 새로운 곳에 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취직이 안 됐다면 한동안은 일이 없이 생활해야 했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모두를 한 바구니 안에 담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는 뜻이 있고요. Don't, D-O-N apostrophe 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하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conversation once more.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Uh-huh.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Oh.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자, 본문에서 케빈이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D와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이먼 앤 갈펑클이 부른 아메리카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got some real estate here in my bag. So we bought a pack of cigarettes and this is where the pies and walked off to look for a America. Kathy, I said as we boarded a Greyhound in Pittsburgh. Michigan seems like a dream to me now. It took me 4 days to hitchhike from Saginaw. I've come to look for playing games with the faces. She said the man in the gabardine suit was a spy. I said be careful, his bow tie is really a camera. Toss me a cigarette, I think there's one in my raincoat. Smoked the last one an hour ago. So I looked at the scenery. She read her magazine, and the moon rose over an open field.
cars on the New Jersey Turnpike. They've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099년 7월 15일 오늘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It was the 15th of July. They had finally breached the defenses of the Holy City.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세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오늘 이집트 상용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Great discovery. 1799, one of Napoleon's soldiers stumbled.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용문자와 일반 서민들이 쓰던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용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용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샹폴리옹이 저술한 이집트어 문법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799년 오늘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